오늘은 덮음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홍수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그리고 무지개 언약을 통하여 다시는 이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처럼 이렇게 훌륭한 사람의 가족들이 새로운 인류로 시작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이제 행복한 날들, 너무나 아름다운 의인의 삶이 펼쳐지겠구나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기대대로 의인의 삶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미화하지 않습니다. 홍수 이후에 가장 먼저 기록된 이야기는 문명이 아름답게 나아갔다도 아닙니다. 그리고 신앙이 승리하였다도 아닙니다. 노아가 실패하였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노아의 수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20절, 21절에 보면 노아는 땅의 농부로 다시금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포도원을 가꾸죠. 여러분 혹시 포도원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게 제가 보니까 이 버지니아와 이 메릴랜드가 이 와이너리로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메릴랜드가 이 와이너리로 산업을 통해서 되게 성장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지역이 이 위도나 경도가 포도를 가꾸기에 가장 적절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나가다 보면 와이너리를 보기는 해요.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포도나무를 심으면 3년 정도 이 포도주를 담글 수 있는 정도 수준의 열매를 나무를 키워야지만 담글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마도 보통 우리 요즘의 포도와 그때 포도가 같다라고 볼 수는 없을지 몰라도 우리의 상식으로 봤을 때 적어도 포도를 심고 나서 3년 정도 이후에 난 포도 열매로 포도주를 만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포도나무를 이렇게 경하고 또 이렇게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노아가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근데 이때 나이를 저희가 추정하면 600세 이후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500세 때이세 자녀를 낳았고요. 600세 때 홍수가 시작됐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마 그가 수년 동안 어떻게 보면 포도나무로 열매를 먹지 않고 있다가 드디어 정말 오랜만에 그 포도주를 마시게 된 거예요. 또 발효하는 데 시간이 걸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너무나 기쁜 나머지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취해서 인사불성이 되어서 쓰러져 있었는데 하체가 벌거벗겨진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제가 그래서 이 노아의 죄가 그렇게 큰 죄인가를 좀 고민해 봤어요. 여러분, 600세 할아버지입니다. 그렇죠? 600세 할아버지. 600세 할아버지가 인생을 너무나 오래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주 마시고 쓰러져 있는 모습이, 물론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말하고 수치로 보고 있긴 하지만, 이것을 아들이 바라보는 시선에서 바라봤을 때 엄청 큰 죄인가라는 고민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세 자녀는 제가 늘 성경 본문을 보면서, 청년들이겠거니 생각을 했거든요. 아직 아이가 없었던 시절일 수도 있고, 또이 가나안의 아비라고 나온 걸 봐선 가나안은 태어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500세 때 자녀를 낳았고 600세 때 홍수가 난 거니까 이들은 몇 세예요? 아마도 첫째가 100세면 둘째가 99세, 셋째가 98세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나이가 많으세요. 적어도 여러분보단 많으십니다. 그렇죠? 600세 된 할아버지가 술 취해서 누워있고, 100세 된 아들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미 많이 신앙이 성숙돼 있거나, 그렇죠? 그리고 많이 성숙한 어른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 어른들의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어른들이 어떻게 수치를 다루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끼리 수치를 이야기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미 인류의 대표가 되어져서 새롭게 방주에 이어서 땅에 시작을 해야 되는 인류의 최초의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이것은 거룩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거룩의 이야기죠? 수치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러니까 성경은 죄가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죄가 발생했을 때 그 죄의 수치를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할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수치를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노아의 아들이 아버지의 수치를 어떻게 다루는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노아의 죄에 대한 평가나 심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들이 아버지의 죄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대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덮는 게 무조건 좋으냐? 그건 아닙니다. 당연히 죄는 때로는 드러나야 되고 드러난 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수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지 말아라, 덮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는 아버지와 아들 간에 일어나는,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아니면 언약의 대표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진짜 수치에 대한 은밀한 이야기죠. 어떤 공적인 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 안에서 일어난, 집 안에서 옷을 벗고 있는 아버지의 수치를 그 아들들이 어떻게 다룰 거냐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본문의 의도는 죄를 말하지 말아라, 무조건 덮어라가 아니라 가족 안에서 은밀한 가운데 일어난 이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룰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22절을 보면 가나안의 아비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나가서 그의 형제에게 알리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다라는 히브리어는 단순한 시각행위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관찰하고 판단을 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갔다, 그리고 알렸다라는 것은 사실 전달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노출을 하고 조롱했다라는 의미, 그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은 상당히 성급하고 빠른 동사들을 채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23절부터는 되게 느려집니다. 샘과 야벳은 옷을 가지고 뒤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옷을 찾는 과정이 있었겠죠. 그리고 뒤로 들어갑니다. 앞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얼굴을 돌이켜서 그 장면을 보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반복적인 동사를 쓰고 있고요. 또 조심스럽고 매우 느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는 성격의 차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두 사람이 어떻게 은혜를 다루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어이죠. 성경은 수치는 단순한 어떤 단순한 부끄러움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치는 죄의 결과이고 어쩌면 관계 파괴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벌거벗음입니다. 제가 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옷을 지어주셨는가 생각해보면 그 두 사람이 부끄러워하니까 지어준 것도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것을 가려준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동물을 희생시켜 가죽 옷을 입혀주셨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과 또 비슷한 반복이 일어나는 거죠. 그 아들들이 노아의 옷을 덮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직접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가죽옷을 희생시켜서 덮어주셨다라면 오늘에서는 아들들을 통해서 덮어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리딩 지어스를 할 수 있죠.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반복이에요. 복음의 반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죽을 동물의 희생을 통하여 입혀주셨고 또 아들들을 통해서 노아의 수치를 가려주셨고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신 줄 믿습니다. 이 본문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수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래서 사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죄와 은혜의 관계를 말하면서 은혜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은혜는 그 죄를 담당하신 그리스도를 크게 만든다. 여러분, 오늘 나타난 이 가나안의 아비의 함의 잘못이 있다면 그는 은혜를 키운 것이 아니라 수치를 키웠다는데 그의 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에게 알릴 수 있잖아요. 형제들끼리 아버지가 옷을 벗고 있으면 다가가지고 형아, 형아, 아빠가 옷 벗고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큰 죄인가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걸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가 봤다라는 건 의도적으로 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갔다라는 것은 아버지를 보호해야 될 의무, 언약적 아비를 보호해야 될 의무를 재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알렸다라는 건 뭐예요? 회복을 위한 게 아니라 노출을 통해서 자기 의를 내세운 것입니다. 저도 이제 SNS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정보들을 많이 듣게 되고 보게 되는데요. 저도 모르게 그 SNS에 있는 노출된 정보로 인해서 누군가를 판단하는 일들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하루의 일과가 누군가를 욕하는 일로 시작되거나 욕하는 일로 끝나는 경우들이 때로는 있단 말이죠. 젊은 세대들은 더 이 SNS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어떤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쉽게 말하고 쉽게 퍼나르는 일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무엇이죠? 그것을 드러내는데 빠른 게 아니라 덮는데 주의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무조건 덮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조건 쉬쉬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나에 관련된 일이라면 내가 어떻게 그것을 다룰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이야기라면, 그것이 우리 공동체의 이야기라면, 나의 자녀의 이야기라면, 나의 아버지의 이야기라면 내가 어떻게 그 수치를 다루어야 될까라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얼굴을 돌이키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아버지가 수치가 있다는 걸 부정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수치가 있는 건 인정했지만 그 수치를 보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건 내가 판단하지 않겠다라는 의도적인 선택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볼까 봐 보지 않으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은혜의 본질을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으십니다. 완전히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진실로 사랑받는 것. 그것이 복음이며 하나님께 사랑받는 비결이다. 이 결혼의 의미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진실로 사랑받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나의 수치가 완전히 모든 사람들이 드러났을 때도 불구하고 누군가 나를 사랑해 주는 단 한 사람을 만날 때 주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게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할 때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의 죄를 긍휼히 여겨주고 덮어주고 안아주는 단 한 사람. 사실 저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다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군가가 다 돌을 치고 죽이려 할 때 그에게 한 명이 찾아가 여기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말씀하시고 그 여인에게 일대일이 되었을 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는 것. 나와 그 여인만 남았을 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 공개적으로 돌을 치는 방식이 아니라 한과 일대일로 한 사람에게 그 수치를 덮어주는 방식. 샘과 야벳은 아버지의 최악을 보았지만 그 관계를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수치를 사실로는 인정했지만 구경거리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복음의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개혁주의 신학에서 은혜라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전가입니다. 우리의 수치를 제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전가하셔서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시는 거죠. 아담과 하와에게도 가죽 옷을 입혀주셨던 것처럼, 또 노아의 수치를 아들들의 손을 통하여 덮게 해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가려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십자가는 죄를 무시한 하나님의 관용이 아니라 죄를 담당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수치를 제거하는 능력이 아니라 수치를 덮고도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말은 공동체를 세우기도 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함이라는 사람은 아버지의 죄를 공동체의 대화 주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정의를 말한 것이 아니라 그는 단순한 노출을 선택해버렸습니다. 마치 우리의 SNS 문화와도 같죠. 정보는 빠르고 판단은 더 빠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경고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민교회를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자신의 이야기가 소문으로 퍼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흠일 수도 있고 우리 가정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교회라면 그 허물을 덮어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군가 이야기를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인 것처럼 조심스럽게 다룰 수 있는 겸손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나의 죄도 그렇게 덮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함부로 이야기하기를 내려놓고 조금 더 조심히 그렇게 다룰 수 있는 마음가짐, 그것이 은혜를 아는 사람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에 더욱더 조심스럽게,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덮어주신 것처럼 그 사람도 덮어주시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마음인 줄 믿습니다.